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인들의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인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는 오늘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미국 정부가 오는 27일 자국민들의 북한 여행 금지 명령을 발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명령은 이날부터 30일 후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치 발효 후 30일의 유예 기간 이후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여권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 파이오니어 스튜어스는 최근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북한 관광을 주선한 곳입니다. 영국 BBC 방송도 또 다른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 여행사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27일 북한 여행 금지 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핵무기를 분리시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어제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행한 연설에서 핵무기에 있어 가장 위험한 건 이들을 통제하는 인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둘을 분리시키는 것이라며 핵무기 능력과 이를 사용할 의도가 있는 누군가를 서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 정보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선택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핵무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면서 김 위원장의 손에서 그 능력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그러나 자신의 발언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중국의 전략폭격기 편대가 동중국해를 넘어 서태평양으로 향하면서 타이완과 일본이 한때 전투기를 발진시키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타이완 자유시보는 어제 중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8대와 정찰기 2대 등으로 이뤄진 편대가 타이완 인근 상공을 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군용기 편대는 이어 마야코 해협과 바스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이에 타이완 국방부는 전투기를 발진시켜 중국 군용기 편대를 밀착 감시했으며 일본 역시 F-15J 전투기를 발진시켰습니다. 중국은 지난 13일에도 일본 미야코 해협의 미야코 섬과 오키나와 섬 사이를 비행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50세 미만 무슬림 남성의 동예루살렘 올드시티 출입을 제한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오늘 올드시티 내 템플 마운트 인근에서 시위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성은 연령에 상관없이 올드시티와 템플 마운트 출입이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맞춰 올드시티 곳곳에 임시 검문소가 설치됐으며 무슬림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 검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과 유대교가 동시 성지로 여기고 있는 템플 마운트는 최근 이스라엘 경찰이 아랍인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1873년 이래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오늘 오후 2시 상하이 관측소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0.9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45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으로 지난 2013년 기록했던 종전 최고 기록보다 0.1도 높은 수치입니다. 기상대는 이번 폭염이 적어도 닷새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상하이에 올해 처음으로 고온 적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현재 상하이 외에 장수와 저장성 등 중국 남부 12개 성에도 고온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리스와 터키 근해에서 강진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적어도 100명이 다쳤습니다. 지진은 오늘 오전 1시 30분쯤 지중해 관광지인 그리스 코스 섬과 터키 보드룸에서 각각 10에서 16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도는 6.7, 진원의 깊이는 약 10km입니다. 이날 코스 섬 곳곳에서는 건물이 무너졌으며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해 일부 지역에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지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나눈다면 지금은 플라스틱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처럼 우리 삶 속에 이제 플라스틱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값싸고 가벼운 데다 활용도가 높아서 물병이나 손전화기, 냉장고, 자동차, 의류, 건설 자재까지 대부분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플라스틱의 치명적 단점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양이 많고 자연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생산된 플라스틱은 수백, 수천 년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지금까지 생산된 플라스틱의 양과 지구 환경 오염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 지난 1950년부터 지금까지 플라스틱이 무려 90억 톤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펼치면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진 아르헨티나를 발목 깊이를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라고 하는데요. 또 그 가운데 거의 80% 가까이가 매립되면서 지구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130억 톤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매립되고 환경 오염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연구팀은 경고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7월 22일 토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5도에서 29도, 신의주 25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5에서 30도, 함흥 21에서 25도, 끝으로 청진은 20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데이빗 게이츠의 노래입니다. I can find a word to say goodbye. 함께 감상해 보시죠.
Can't say I don't love her. Still I can't pretend. And my heart is torn just knowing that I'm losing my best friend. If it's easier said than done, then someone tell me why. Though I try, I can't find the words to say goodbye. I could tell her that I'm sorry and hope she'll understand. She will have to do with someone. I'd rather her hear the truth than hurt her with a lie. So I try, but I can't find the words to say goodbye. Now I know I have to go. There's I told her, see you later, then I might be wrong. 'Cause this voice inside is driving me to find where I belong. And I know I must leave her now, but to say goodbye. Don't know why I can't find the words to say goodby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미 해군 참모총장과 중국 해군 사령원이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행위 대응 협력을 논의하고 양국 간 군사적 교류를 넓히기로 했는데요. 미중 해군 수뇌부 간의 대화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이어서 함께 짚어보겠고요. 파키스탄 이웃나라죠.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 출신 대통령이 선출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해군 수뇌부가 영상통화를 했다고요?
네,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과 선진룽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사령원이 어제 통신망을 연결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화상통화를 실시했습니다. 이 화상통화에서 두 사람은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 양국 간의 군사적 관계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네, 이 두 나라 최고 군사 당국자들이 통화를 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 어떤 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살펴볼까요?
예,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이 먼저 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시키는데 중국이 이 군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이 선진룽 사령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전했는데요. 미 해군은 성명을 통해서 리처드슨 총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도발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로 규정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중국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군의 특별한 역할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예, 한 시간 넘게 이어진 이 화상통화에서 리처드슨 미 해군 총장이 중국 해군에 요구한 이 특별한 역할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서 함께 일해 나가자고 선사령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때마다 이 핵 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국 해군 함정이 한반도 인근에 진출했었는데요. 이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양국 해군이 한반도 인근에서 협동 작전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미 해군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네, 이 중국 쪽에서는 이번 통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미중 해군 수뇌부의 화상통화를 비중 있게 보도했는데요. 이 북한에 대해서 오갔던 대화 내용은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사령원이 미국과의 해군 관계 강화는 두 나라 정상의 공통인식을 관철하고 실행하려는 중요한 조치라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 것으로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도 중국군이 미군과 영내 안정을 위한 포괄적인 협력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지 않아도 최근 아시아 태평양 일대에서 미 해군과 중국 해군이 충돌할 뻔한 일들이 몇 차례 있었죠.
맞습니다. 중국이 끊임없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웃나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는 미 해군 함정이 중국이 만든 인공섬 주변을 통과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달 초 미 해군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 스텔섬함이 이 트리톤섬, 이 중국에서 중젠다오라고 부르는 섬 인근에 기동했을 때 이 중국군은 미사일 호위함인 로양함과 수센함, 그리고 소해함 타이산함과 함께 젠11B 전투기 두 대를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는데요. 또 지난주에는 이 홍콩 반환 20주년 행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이 타이완 해협 인근을 지날 무렵에 미 해군의 알버레이크급 이지스 구축함이 이 타이완 해협에 동시에 진출해서 이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중국 해군이 아시아 밖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 인민해방군 남해함대 소속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창사함 전단이 이 북해함대 소속 미사일 구축함 옌청함과 함께 오늘 북유럽 복판에 있는 발트해에 진출했는데요. 이달 말까지 러시아 해군과 함께 실전을 가정한 기동훈련인 워게임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국 신문망이 이 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이 발트해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지역 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역점 방위하고 있는 지역이어서요. 미군 당국은 이곳에서 중국군과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중국과 파키스탄이 정치, 경제, 문화, 또 군사적으로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네.
중국이 파키스탄과의 경제협력 진척 과정에 큰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고요.
네, 중국과 파키스탄은 현재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CPEC이라는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CPEC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인 일대일로 구상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요. 이 중국 정부는 이 CPEC이 일대일로 사업 가운데서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 조기 수확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중국과 파키스탄의 경제 회랑 사업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지난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지도자로서는 9년 만에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했을 때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제시된 사업인데요. 중국 서북부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도시인 카스에서부터 파키스탄 남부 아라비아 해상의 과다르항까지 3,000km 길이의 도로와 철도, 송유관, 그리고 광섬유 케이블 등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중국은 이 사업을 위해서 6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여러 가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최근에 자오리젠 파키스탄 주재 중국 대리대사는 이 가운데서 190억 달러 규모의 19개 사업이 현재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중국과 파키스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제 회랑을 구축하는 이유는 뭘까요?
중국과 파키스탄 정부는 양국 간 경제 회랑에 대해서 이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역설하는데요. 파키스탄은 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길목에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서 이른바 새로운 실크로드를 확보해서 국제 무역로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합작으로 건설 중인 과다르항을 40년 동안 장기 임대하기로 해서 중국과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유럽 시장까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파키스탄은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예, 파키스탄 정부는 이 경제회랑 사업에 따른 사회 기관 시설 구축이 일자리 창출과 빈곤 퇴치를 비롯한 이 파키스탄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파키스탄은 이웃나라인 인도에 비해서 이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이 많이 뒤처지는 상황인데요. 이 중국과의 경제회랑 사업을 통해서 이 중국과 아시아 그리고 중동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또 이와 함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웃 국가인 인도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인도는 이 중국과 파키스탄의 경제회랑 사업이 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히말라야 인근 카슈미르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보상의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테미나 잔주와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인도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일축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건설 중인 과다르항은 또 파키스탄 발리치스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경제회랑 건설 노동자들이 공격을 당해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파키스탄은 사건의 배후로 인도의 정보당국을 의심하면서 이 중국의 투자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 비난했는데요. 인도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파키스탄 내에서도 이 CPEC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경제회랑 사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실행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중국이 파키스탄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자칫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이런 비판이나 의혹에 대해서 양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중국과 파키스탄 관리들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는 중입니다. 자오리젠 중국 대리대사는 여러 가지 비판과 잡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 CPEC은 더 이상 이런 잡음의 영향을 받게 되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고요. 테미나 잔주와 파키스탄 외무장관도 이 중국과 파키스탄은 경제회랑을 통해서 합의된 일정 안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도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군요.
네, 인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집권 여당인 인도 국민당의 람 나트 코빈드 후보가 제1야당 인도 국민회의 메이라 쿠마르 전 하원의장을 제치고 65.6%의 득표율로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나라여서 이 총리가 이 정부의 실권을 가지는데요. 이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원수로서 이 의전적인 역할만 수행하지만 이 헌법상의 군 최고 통수권자이고 게다가 이 사면권과 법률안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서요. 이 국내 정치와 주요 외교 사안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새 인도 대통령의 출신 배경이 화제가 되고 있군요.
네. 이 과거에 이 한반도에서 양반과 천민을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인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카스트라는 신분 제도가 운영되다가 이 근대화 이후에 폐지됐지만 여전히 사회적 관습으로 남아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성직자 계급인 브라만, 또 군인과 통치자 계급인 크샤트리아, 또 상인 계급인 바이샤, 또 천민 계급인 수두라로 나눠지는데요. 이 여기에도 못 드는 최하층 계급, 이 교류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뜻인 불가촉 천민으로 통하는 달리트 계급이 바로 이 코빈드 인도 대통령 당선인의 출신 배경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 당선은 그야말로 흔치 않은 사건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인도에서 이 불가촉 천민 출신이 대통령이 된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 말씀하신 대로 흔치 않은 일인데요. 지난 1997년에 코테릴 라만 나야라단 대통령 이후에 20년 만에 사건입니다. 이 소수계층이 주류의 중심으로 진출했다는 점에서 인도 사회에 미칠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하층민이 대통령이 된 의미,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이번 경우와 같이 사회적인 하층 민 말고도 이 힌두교도가 대다수인 인도에서 종교적 소수인 이슬람교도 그리고 성차별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성이 대통령이 돼서 사회 통합을 상징하는 일이 이어져 왔다고 영국신문 텔레그래프가 전했는데요. 그동안 이슬람교도 대통령이 두 차례 인도에서 선출됐었고요. 여성으로서는 지난 2007년에 브라티바 파틸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팀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에 속한 개인들의 배경, 또 그동안의 활동 등을 조사해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없는지 살핀다는 건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최근 뇌종양 판정을 받으면서 가까스로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타격을 받게 됐다는 소식, 또 미국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멸종 위기종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 유리하도록 러시아와 공모했을지 모른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백악관이 뮬러 특검팀을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뮬러 특검팀에서 일하고 있는 조사관들의 정치적인 배경과 과거 경력 등을 조사 중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살핀다는 건데요. 이 뮬러 특검팀의 조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고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은 뮬러 특검을 해고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뉴욕타임스가 백악관이 뮬러 특검팀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팀에 소속된 변호사들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낸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일부 변호사들이 민주당에 이 선거 자금을 기부한 일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들에게 사면 권한의 범위를 문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심지어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는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이 문제를 조사 중이라는 그런 소식통의 말도 인용 보도됐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 가운데 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사면 권한의 범위와 뮬러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 호기심을 나타냈을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세러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뮬러 특검팀을 상대로 해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이 샌더스 부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I can't predict everything that could possibly take place in the future and what Mueller could potentially do.
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부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 어떤 일을 가정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샌더스 부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네, 자, 뮬러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트럼프 대통령이 궁금해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수사와 관련이 있는 한 무엇이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큰 권한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의 조사가 대통령 자신은 물론이고 이 트럼프 일가의 사업과 재정 문제까지 이룰 수 있다는데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샌더스 부대변인 역시 뮬러 특검의 수사 범위는 러시아 선거 개입 문제에 국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하루 종일 뉴스가 됐는데 이 소식도 좀 들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아서 가진 뉴욕타임즈 신문과 인터뷰에서 세션스 장관의 조처에 대해 이 여과 없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에서 손을 뗄 줄 알았다면 법무장관으로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이는 자신에게 매우 불공평한 일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수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특별 검사가 임명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세션스 장관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상원 의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선언했고요. 트럼프 선거 캠프의 자문으로 일해 왔는데요. 덕분에 일찌감치 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장관으로 낙점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에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러자 세션스 장관이 법무부의 러시아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던 겁니다. 하지만 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은 아니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요. 세션스 장관은 지난달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특정 선거 캠프의 자문으로 활동했을 경우 관련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법무부에 있다면서 이 때문에 빠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 이 세션스 장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세션스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사퇴할 뜻이 없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법무장관으로 일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건데요. 세션스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love this job. We love this department, and I plan to continue to do so as long as.
하는 일과 법무부를 사랑하고 있고 또 적절한 한 계속 장관직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세션스 장관이 말했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장관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화당 중진 의원인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뇌종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정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맥케인 의원은 지난 2008년 대선 때 공화당 후보로 지명됐을 만큼 아주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인데요. 이 맥케인 의원의 투병, 미국 정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현재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긴 하지만 52대 48로 민주당과 의석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병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 공화당이 원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큰 곤란을 겪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데요. 맥케인 의원이 걸린 뇌종양은 이 치료가 불가능한 악성이라고 합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도 이 병으로 숨진 바 있죠.
예, 현재 공화당이 현행 그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를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당장 그 다음 주에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이 모두 반대하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 가운데 3명 이상이 반대하면 이 법안이 부결되는데요. 이미 이 여러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혀서 막판에 어떤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 표가 아쉽기 때문에 앞서 맥케인 의원이 이 간단한 수술을 받자 공화당 지도부가 표결을 연기하기도 했는데요. 당분간 이 맥케인 의원이 돌아오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예. 자, 이 맥케인 의원을 가리켜서 영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맥케인 의원은 올해 만 80살이고요. 미 해군 장교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투기가 격추되면서 포로로 잡혀서 5년 반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숱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이 영웅이란 그런 호칭이 붙었고요.
예.
애리조나주 출신으로 30년 이상 상원의원으로 일하고 있고 현재 또 상원 군사위원장으로 국방력 강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제에 있어서는 매파인데요. 이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 계속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또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이민 개혁 법안을 추진해서 또 유명한데요. 이 공화당 소속이긴 하지만 이 독립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민주당과 또 필요할 때는 협력하는 그런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멸종 위기종법, 제정된 지 44년이 됐는데요. 이 법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멸종 위기 종법의 규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만 해도 이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이 관련 법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석유 시추나 벌목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들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관련 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네, 이 관련 소송을 제한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네, 최근 멸종위기종법을 완화하는 조치에 따른 환경단체들의 소송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연방법원은 와이오밍주에 서식하는 회색 늑대에 관한 연방보호정책을 폐지했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명물인 그리즐리 불곰을 회색곰을 40여 년 만에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징키 내무장관은 또 미국 서부 11개 주에 서식하는 들꿩에 대해서도 멸종위기종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멸종위기종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공화당 소속의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롭 비션 위원장은 멸종위기종법이 이 토지 개발을 제한하거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다수의 경제활동을 막는 등 이 잘못 이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호활동에 쓰여야 할 국민의 세금이 비싼 소송에 사용되는 점 역시 문제로 꼽았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현행 멸종위기종법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죠.
네. 민주당 소속의 라울 그리할바 상원의원은 멸종위기종법은 의회의 간섭이 아니라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반발했는데요. 지난 여러 해 동안 이 공화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멸종위기종법 덕분에 이 멸종위기 명단에 오른 종의 99%가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또 90%는 이 회색 목표에 아주 근접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단체 야생동물 보호자들의 제이미 클라크 대표 역시 미국인 10명 가운데 9명이 멸종위기종을 보호할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법안 폐지에 시간을 쏟고 있다면서 이 법을 약화하는 법안들은 위기에 처한 종들의 멸종을 앞당길 것이라면서 비난했습니다.
네, 자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하원에서 5개, 상원에서 6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할 때 이 경제적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있고요. 또 멸종 위기종과 관련한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멸종위기종 해제를 추진하는 동물도 있다고요?
네, 이 서부 오데오 해안과 연안과 이 와이오밍주에 주로 서식하는 회색 여우인데요. 의원들은 연방 차원이 아닌 이 와이오밍주와 미네소타주 등 이 회색 여우가 서식하는 주의 당국자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제안하고 있고요. 또 지난 2011년 회색 여우를 연방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어류 야생 동물 관리국의 결정에 대해서 법률 심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출신 콜린 피터슨 하원 의원은 현행법은 회색 여우가 소나 애완동물을 공격해도 농부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서 회색 여우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해당 주 당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접경지대에서 대치하는 가운데 중국군이 해발 5,000m 고지대인 티베트 고원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지난 6월부터 중국과 인도, 부탄 3개국의 국경선이 만나는 도카라 지역에서 이 중국군의 도로공사 적절성을 놓고 병력을 배치하며 대치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도와 중국의 오랜 군사적 갈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 나라 간 분쟁의 시작, 영토 문제와 정치적 갈등.
인도와 중국 두 나라는 길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 국가입니다. 이런 이유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토 분쟁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영토 문제의 발단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중국을 다스렸던 청나라는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서 패하면서 홍콩을 할양하는 등 영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영국이 일방적으로 맥마흔 라인을 선포하면서 영국령 인도 제국 그리고 중국 간의 국경선을 획정했는데요. 이후 중국은 이 국경선을 불평등 조약으로 간주해서 전통적인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맞선 반면에 인도는 자국에 유리한 맥마흔 라인을 국경선으로 주장하면서 분쟁의 단초가 된 겁니다. 분쟁 지역은 인도 북쪽의 카슈미르 지역과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악사이친 라다크 지역과 다왕 지역인데요. 악사이친은 원래 중국 땅이었던 곳을 인도가 영유권을 주장한 곳이고요. 다왕은 중국의 혼란한 틈을 타서 인도가 점령하면서 분쟁의 불씨가 됐습니다. 이런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으로 인한 갈등에 기름을 부은 건 티베트 문제인데요. 1959년 중국의 통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티베트에서 일어나고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피신해서 망명 정부를 수립한 겁니다.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한 후에 인도 네루 총리가 방문해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당시의 보도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이렇게 달라이 라마의 망명 과정에서 인도가 은신처를 제공하고 또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국과 인도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국경을 둘러싼 인도와 중국의 전쟁.
달라이 라마 망명 사건 이후 인도와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인도군 10여 명이 중국군에 의해서 사살되거나 포로로 잡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인도는 국경 지역에 약 50여 개의 초소를 설치하면서 긴장이 높아졌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1962년 10월 본격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후 전쟁 시작 7일 만에 160km를 진격하면서 인도에 큰 피해를 입혔고요. 11월에 승리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양국은 아직도 국경선을 확정하지 않은 채 통제선의 형태로 영토를 구분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언제든지 분쟁이 다시 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 개발.
2017년이 시작되자마자 인도와 중국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둘러싸고 서로 상대국의 힘을 과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인도가 최근 핵탄두를 탑재해서 중국 본토 북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수차례 시험 발사하자 중국이 즉각 맞대응에 나선 건데요. 이런 긴장의 중심에는 인도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 아그니 5 미사일이 있습니다. 아그니는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불의 신을 뜻하는데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로 개발됐습니다. 1989년 최대 사거리 1200km의 아그니 1을 시작으로 기술을 점차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최근 핵탄두를 싣고 최대 5000km까지 날 수 있는 자체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그니 5 실험에 성공하면서 주변국들의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실험 성공을 두고 인도 언론들은 중국에 대항하는 우리의 강력함을 보여줬다고 전하는 등 미사일 개발이 중국을 향한 것임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인도는 아그니5가 배치되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에 이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 지위까지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This new missile, Agni-5, would have much longer range than previous one. The previous one.
이에 중국은 크게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중국 칭화대 리빙 교수는 인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 미친다는 것이 이전과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인도가 국경 일부를 개방하고 있는 네팔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서 인도를 압박하고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동펑-41을 인도를 향해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나라 파키스탄을 지원해서 인도를 견제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는 지난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심 방산 기술의 공유와 접근을 자유롭게 하고 군수 지원 협정을 공고히 하는 국방협력 강화안에 합의하면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로부터 S-400 대공 미사일을 매입하는 등 러시아와도 깊은 군사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시금 높아지는 양국 간 전운.
한동안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없었던 중국과 인도가 최근 한 달 가까이 중국, 인도, 부탄 3개국의 국경선이 만나는 도카라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시키면서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갈등의 발단은 중국이 도카라 지역에 도로 공사를 위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부탄은 이 지역이 자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중국의 도로 공사가 부적절하다고 항의했습니다. 인도 역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 중국이 도로를 건설하면서 자국 국경 안쪽으로 깊숙이 침범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인도가 중국 측에 항의하고 병력을 도카라 지역에 배치하면서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중국은 인도군이 자국의 영토를 침범했고 도로 공사도 문제가 없다면서 오히려 중국군이 인근 인도군 참호 두 곳을 파괴해버렸는데요. 이후 중국과 인도 양국은 각각 3천여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한 달 넘게 대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육군 전투여단이 해발 5,000m 티벳 고원에서 박격포와 자주포, 다연장, 로켓 발사기 등의 무기를 이용해서 인도 쪽을 겨냥해 공격과 대공 방어 훈련을 펼쳤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인도는 최근 미국, 일본과 함께 인도양 벵골만 해역에서 실시한 연례 연합해상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 일본 해상자위대 이즈모 호위함, 인도의 항공모함이 모두 참가한 큰 규모의 훈련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이번 대규모 실탄 화력 훈련과 인도의 연합해상훈련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국 간의 갈등이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As far as Doklam area issue is concerned, you know, we have diplomatic channels available. The embassies are there in both countries.
이와 관련해서 고팔 바그레이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국경 지역에서의 인도와 중국 간 갈등에 우려하고 있으며 양국 간 대화 창구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찾을 거라고 밝혀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군비 경쟁.
이처럼 인도와 중국의 군비 경쟁은 주변 국가 간의 힘의 역학 관계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중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서 인도와 중국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고 군비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세계 최대 민간 군사정보업체인 IHS 제인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가 향후 10년간 세계 군비 경쟁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중국의 국방 예산은 2020년쯤 서유럽 전체의 국방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을 걸로 예상되고요. 인도 역시 러시아와 영국을 제치고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군사비 지출국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인도의 군사적 대립으로 인한 군비 경쟁은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도와 중국의 군사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The sky's the limit. The sky's the limi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Alice, do you think you can do this?
You know, for me, the sky's the limit. I could accomplish anything once I put my mind to it.
Awesome! Then I'll let you work on this project. Hey, Alice, do you think you can do this? Alice, 너 정말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묻자 알리스는 You know, for me, the sky's the limit. 에이, 너도 알다시피 내가 못할 일은 없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라고 합니다. 저도 Awesome! Then I'll let you work on this project. 좋아, 그럼 너한테 이 프로젝트를 맡겨볼게. 라고 대답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the sky's the limi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Alice, do you think you can do this?
You know, for me, the sky's the limit. I could accomplish anything once I put my mind to it.
Awesome! Then I'll let you work on this project. 'Today's expression is the, T-H-E, the skies, S-K-Y apostrophe S, skies, the limit, L-I-M-I-T, limit. The sky's the limit. The sky's the limit is something that you say which means the potential is limitless. It simply means that there is a lot of hope and opportunity for someone or something. The sky's the limit을 직역하면 오직 하늘 끝만이 한계라는 말이 되죠. 즉,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이 표현을 씁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Alice tells me that the sky's the limit for her. 오늘 본문에서 알리스가 자신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You know, for me, the sky's the limit 이라고 말이죠. 네, 이렇게 못할 것이 없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the sky's the limit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phrase. Be encouraged and remember The sky's the limit for you. 는 용기를 내고 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Alice, do you think you can do this?
You know, for me, the sky's the limit. I could accomplish anything once I put my mind to it.
Awesome! Then I'll let you work on this project. Let's review. The sky's the limit is something that you say which means the potential is limitless. It basically means that there is a lot of hope an opportunity for someone or something. 즉,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The sky's the limit. The sky's the limit. The sky's the limit.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에어 서플라이가 부른 Here I Am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just when I thought time had set me free. Those thoughts of you keep taunting me, holding you. A feeling I never outgrew, though each and every part of me has tried. Only you can fill that space inside. So there's no sense pretending my heart, it's not mending. Just when I thought.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99년 7월 21일 오늘, 소설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태어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와 소설을 쓰기 시작한 헤밍웨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기자로 활동합니다. 헤밍웨이는 이후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에 의용병으로 참전하고 전쟁 후에도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유럽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은 헤밍웨이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헤밍웨이는 이후 1929년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전쟁의 허무감을 표현한 소설 무기여 자리 거라와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문학계에서 큰 찬사를 받게 됩니다. 헤밍웨이는 이어 1952년 그의 대표작품으로 손꼽히는 소설 노인과 바다를 발표합니다. 한 노인이 바다에서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생애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소설 노인과 바다로 헤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No writer who knows the great writers who did not receive the prize can accept it other than with humility.
헤밍웨이는 하지만 노년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961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1954년 7월 21일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랑스와 베트남 간의 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종결됩니다. 일본의 점령 아래 있던 베트남은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독립을 선언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을 지배해오다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베트남을 빼앗겼던 프랑스는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베트남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1954년 5월 프랑스가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베트남에 패배함으로써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1954년 오늘 프랑스와 베트남이 휴전협정에 조인함으로써 약 8년 동안 지속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The Viet Minh negotiators faced bitter disappointment and forced Ho Chi Minh to agree that the country be divided into two.
이날 조인된 휴전협정에 따라 북위 17도를 기점으로 북베트남은 호치민이, 남베트남은 프랑스의 후원을 받는 다오다이가 통치하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